무리 중에 그렇게 기록된 것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저희 형에게 주님이 좀 꾸중으로 하시고 다 일러주셔서 저게 우리 아버지에게서 유산이 많은데 그 유산을 저게 좀 많이 좀 주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첫절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14절을 읽어보면 주님이 가슴을 친 것 같습니다. 이 녀석아, 누가 나를 이런 일에 집안 재산 나누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게 하고 그 물건 나누는 사람이 되게 되느냐. 대상을 보고 뭐 물어봐야 합니다. 대상을 보고 물어봐야 하는데 이 예수님 같은 분 만났을 때 물건 나누는 일이나 해달라고 하면 그 곤란한 일이죠. 예수님 같은 분 모시고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 볼이나 날르라고 하면 그게 참 곤란한 일인데 인생의 위대한 스승을 만날 때는 뭔가 그분에게 어울리고 그분에게서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물건으로는 또 뭐지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그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데 재산을 나누는 일에 좀 거들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답답한 말씀을 하시고 기회에 그 기회에 유명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셨어요. 때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짓 때문에 후세대 사람이 덕을 보는 일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근데 농사를 잘 짓게 되어서 이제 곡식을 많이 수확하게 될 걸 생각하고 내가 흔 창고, 작은 창고 곡을 허물어버리고 새로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이 수확한 많은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모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리라. 그 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쌓아놓은 것이 계획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세상에 재물에 부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부요한 사람이 있다. 즉 세상에 재물에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있고 세상에 재물에 대해서는 가난하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성경에.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를 들어서 어리석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 사람 학력을 조사하지 못해서 아직 모르겠어요? 첫째는 이 사람 유물론자라고 하는 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이 육신아 몸뚱아리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다고 그래도 반쪽 유물론자이겠는데 영혼아 많이 쓸 물건을 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한 데서 이 사람 100% 철저한 유물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주의란 뭡니까? 물질만 많으면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우리들의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돈만 많으면, 물질만 많으면 육신하만이 아니고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며 살자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러지만은 사는 현실을 보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루아침에 변할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유물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도 오히려 철저한 더 위험한 유물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사상이라고 니콜라이 벨자예프는 자세히 깊이 파헤쳐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 공산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서 형이 좀 더 갖고 내가 좀 더 갖게 해주시오 한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누가 더 갖나? 저놈이 더 갖지? 저놈이 더 가져가진 거 아닌가? 이 더 갖는 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다투고 분주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둘째는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만심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행동을 옮길 수 있고 성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힘으로 넉넉하니 아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결정력을 옮기는 거나 이루는 것이 다 자기 힘으로 가능하니 그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누구하고 의논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피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절대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인간들은 조금 배웠다고 자기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을 너무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다시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향락주의자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19절의 끝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현실적인 삶이 이건 아닙니까? 먹자판이요, 마시자판이요, 놀자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생애 이유요,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퇴폐적인 삶에 깊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옳은 목표나 영원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하게보다 더 많이 먹고 아름답게보다도 진탕 마시고 진실하게보다 빚질 지경으로 즐기자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네 번째로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인가?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나쁜 점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까 그 사람이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수확하게 농사를 잘 짓다는 것 보면 아주 처음은 퍽 부지런한 농부요. 성실히 일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은 또 어리석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가난할 때는 남편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여서 아내에 대한 거나 남에게 대해서나 겸손도 하고 부드럽고 예절도 잘 지켜요. 그 돈이 많으면 남편도 헷가닥 돌고 바람이 나고 부인도 헷가닥 돌고 바람이 납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거기 다 어디 가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립니다. 부하 직원 때는 퍽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 기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만 뻣뻣한 나무가 뒤에 받쳐지는 나중에 이제 강철이 받쳐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뻣뻣해져서 굽을 줄 몰라요. 제자 때는 퍽 좋더니 그가 어디 가서 교수 자기 은사가 다니지 못한 외국의 명문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아와가지고선 은사를 궁둥짝으로 이렇게 깔아 뭉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이게 나쁜 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칩니까? 열 바퀴 도는 운동회에서 10월 9일 날 몇 바퀴 돌지 모르지만 앞에 1등을 했다가 들어갈 때 꼴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꼴찌를 하다가 앞에 꼴찌를 하다가 뒤에는 1등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습니다. 꼴찌 한 거 한 번씩 했어요. 들어간 거 앞에 쓴 거 한 번씩 했어요. 똑같은데 어떤 놈을 이겼다고 합니까? 똑같아요. 한 번은 못하고 한 번은 잘했어요. 똑같아요. 순서만 다르지. 이 사람 앞에는 잘했는데 뒤임에 자기 농사의 농산물이 적을 때는 진실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좀 많아지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잘못이 우리에게 없는가,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을 때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겸허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재산이 넉넉해도 무산자와 같이, 권세가 있어도 종과 같이, 도덕적 선행이 있어도 죄인의 친구로, 신앙 경험이 깊은 경지에 있더라도 구도자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우러러보지 아니하면 그런 순례하는 빈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재산이 넉넉하여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자가 많고 권세가 너무 커서 어리석은 권력자가 되는 사람이 많고 지식이 많아 오히려 어리석은 학자가 되는 사람이 많고 신앙의 경험과 연륜이 길어서 오히려 어리석은 신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또 신앙 이걸 마음이 크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활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일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욱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을 풍부히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비롯해서 인생의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소유냐 존재냐고 하는 소유와 존재 사이의 양자태기를 그들의 교훈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유도 갖고 존재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상하게 이 3000년 가까운 이 인류의 정신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모두 다 이 소유냐 존재냐의 양자 태길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고 그 태길에서 잘못되었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잘했을 때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들의 또한 공통성은 소유 쪽이 아니고 존재 쪽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금주의적인 사상들과 풍조와 배금주의적인 돈을 섬기는 것 같으니 배금주의적인 생활에 너무도 깊이 빠지고 폭우 속에 10시간 서 있던 사람이 옷 젖듯 폭 젖어버려서 이제는 현대인들은 이 머리로 돈이나 재산이나 소비나 출세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사회생활, 순수한 인간의 생활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생활은 이런 돈이나 소비나 출세나 이런 것과 떼어놓고 순수한 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도무지 이해 못하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학자, 권력자 혹은 종교인이 되면 부자나 돈으로 부자가, 지식으로 학자가, 권력으로 권력가가, 신앙으로 종교가가 될지라도, 놀라운 그런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소유의 노예가 된 자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 못합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 못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 어떤 어머니가 복부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나 대학생인 이 딸은 어머니가 주는 풍부한 용돈이 아니라 어머니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다 큰 자기와 친구처럼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어머니를 원했는데 얘기하자고 하면 바빠 하고 가면서 이럴 때 딸이 어머니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성을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닌 건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니 이고 가니 그 딸은 짊어지고 가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런다고 핑가버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된 자는 절대로 누구도 사랑 못합니다.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 못하는데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리석은 권력가는 절대로 국가를 사랑 못합니다. 민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학자가, 어리석은 종교인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학자, 어리석은 권력가, 어리석은 종교가는 사랑의 불구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신앙의 불구자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경이 가르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은 이런 어리석은 자에게는 영원히 이해되지 않는, 영원히 관계 가질 수 없는 딴 나라의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불구자요, 신앙의 불구자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생태학자들은 생태학적으로 인간은 절망의 전멸의 위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로마 클럽 보고서를 여러분도 다 읽고 아시겠지만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중에 양심적인 생각자들은 오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인류의 장래는 아주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윤리학자들은, 종교인들은 참으로 인류는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각에서 모든 입장에서 보아서 위기에 있는 전멸, 멸망이 위기에 있는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생활 철학의 혁명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정신에 혁명해 있고 삶의 방식에 혁명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 넉넉함으로 판단하는 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안병무 박사가 있죠. 진실 때문이라, 진실 때문에란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에 그가 경험한 독일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참 그걸 읽고 저도 많이 생각하고 감명 깊었습니다. 이 안 박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할 때에 서독의 북쪽편의 한 도시의 작은 공장의 사장이 우리나라의 여자 간호원들을 미국에, 아니 그 독일에 초청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우리 간호원들 취업시키는데 공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독일어 통역을 해야 하니까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안 박사를 청해서 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역을 해줬더니 50마르크를 돈을 주더래요. 감사하다고 사례를. 거기서 우리 처녀들 직장을 이렇게 할선해 주셨으니 고마우니까 굳이 안 받겠다고 해도 굳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답니다. 받았더니 사인을 하라고 받았다고. 그 빌어먹을 때 사인하라면 안 받을 건데 이미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조금 후에 알게 된 일은 이 사인을 받은 것을 또 이 사람이 정부에다가 이걸 내서 자선사업비로 50마크를 썼다고 해서 세금을 공제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깍지놈 정부에 바칠 돈을 내게 다 주고 이놈이 그랬구나. 그리고 제 인심만 샀구나. 아주 떳떳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공장에 한국 남자들 직공들도 이제 취업을 시켜서 자주 가게 됐답니다. 가서 보니까 볼수록 깍쟁이. 이 사람은 1마르크라도 쪼개서 쓰는 사람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대학은 틀림없이 안 다니는 사람, 무식쟁이. 주말 여행을 가도 제일 값싼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가고 그럴 때 또 밥도 꼭 싸가지고 가고 안 사 먹으려고. 백만 장자인데. 돈은 백만 장자인데. 한 번 그 집에 갔더니 아들이 외국에 여행을 잠깐 갔다 오겠는데 용돈을 더 달라고 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간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됐는데 너 정해진 액수를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해? 그러면 그 액수에 다 계산을 해봤더니 2주간 동안 우리 공장에서 일해라. 아버지 공장에 지금 2주간 동안 고돈이면 2주간 임금이라는 거예요. 2주간 동안 일하면 그거 주겠다. 그럼 지금 공부하는데 어떻게 2주간 동안 일합니까? 그러면 방학하고 2주간 동안 꼭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불로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주고 그만. 이런 놈의 깍쟁이 놈이 어디 있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는 꼭 예배를 본대요. 카운서링도 하고. 이런 놈의 자식 예배는 어떻게 또 잘 보네. 이런 독한 놈의 자식이 아주 이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주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꼭 돌을 삼키는 것과 같았는데 이 안 박사가 그 집에 가 있는 동안은 매일 밤 거기에 그 도시에 있는 신학자나 대학의 교수인 학자나 예술가를 꼭 한 사람씩 매일 밤 한 사람씩 바꿔서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 안 박사하고 친하게 이제 하고 둘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기는 그 옆에서 조용히 듣는다. 무식해 이놈이 뭐 말도 할 수도 없겠지만 조용히 듣는다는 것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 자기는 이런 건 모르지만 공부도 안 해서 모르지만 이 정신계의 거인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부부가 꼭 빠지지 않고 새벽 미사에, 가톨릭인데 새벽 미사 예배에 꼭 갔다 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느 날 밤 놀란 것은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데 명연주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해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일말그를 쪼개 쓰고 생활비를 아끼고 아끼는데 그 공장 회사에서 남긴 이윤 중에 대부분은 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진실 때문에란 책을 쓰기 얼마 전에 자기가 들은 소식으로는 이 사람의 재산의 대부분을 일본의 한 대학에 공학부를 설치하는데 기부를 했다고요. 안 박사의 글의 마지막에 그는 공장에 굉장히 일불도 일말그도 허비 안 하게 하는 공장의 깐깐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그는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인생의 경영자였다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산이 있어서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지식에 있어서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재간이나 신앙이나 모든 데 있어서 이 독일의 한 사람은 물질을 아꼈지만 그는 결코 유물론자가 아니었고 그는 항상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참으로 깍정이여 못된 사람이나 끝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여 저희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